큐티인과 함께하는 새벽 큐티 설교 시간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르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르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수본 앞 비하히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강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단을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스에 진을 치고 다스를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버네야간에 진을 치고 버네야간을 떠나 호라기갓에 진을 치고 호라기갓을 떠나 욧바다에 진을 치고 욧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강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시행된 두 번의 인구 조사에서 따온 제목인데 히브리어 제목 그대로 광야에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약속의 땅 맞은편의 모압 평지에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별을 앞두고 길어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린 이 여정을 회고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낳고 예수님의 족보처럼 오늘 말씀에도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라는 반복되는 문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여행을 기록으로 남기신 오늘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은 유월절 다음 날 애굽 라암셋을 떠나 광야들과 리비딤을 지나 시내 광야까지 열 곳을 지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광야를 지나 가데스까지 21곳을 통과하여 아론이 죽은 호르산에 이르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예전에 다녀온 장소를 추억하고 기억할 때 아내는 그때 입은 옷을 기억하고 장소를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인 제게 언제 어떻게 무슨 일로 야단을 받은 곳이라고 하면 바로 기억을 해내는 곳이 추억의 장소입니다. 저는 장소를 기억하면 얼마나 화가 많이 나서 아내와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은 곳으로 기억하고 혈기를 낸 것이 많은 곳으로 장소를 순위별로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광야의 노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나온 길의 행로로만 기억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에 행진을 하고 진을 치라는 곳에서 머문 이 광야 여행 일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정인 동시에 하나님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고 은혜의 기록입니다. 삶의 매 순간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에서 얼마나 머물러야 할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 기록하는 처음 여정은 애굽을 떠나는 처음의 유월절입니다.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열을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따르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 질서의 순종에서 움직이는 광야의 여정은 날마다 말씀의 의지에서 진행되는 40년의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기록한 모세처럼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저서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의 책을 통해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말씀의 영적인 여정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행전으로 영적 육적 후사를 위해 말씀의 은혜 여정을 기록하고 남겨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은 이 떠나고 머무는 장소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유월절을 언급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심으로 여호와에게 큰 권능을 보이신 날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기쁨과 해방의 날로 애굽인에게는 슬픔과 고통의 날로 기억되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장소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보혈로 새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 행진한 이 기록은 과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현재도 미래도 동일한 보호와 사랑을 보호하시는 약속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은밀히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모든 사람이 목전에서 유월절 다음 날 광명정대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애굽에서 하루라도 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유월절 다음 날 떠납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하나님께서 성사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지금의 우리에게 영적으로 세상에서 떠나감을 비유합니다. 유월절 양으로 비유된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속죄함을 받은 후 약속의 땅을 향해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애굽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나간 것처럼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자랑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는 자수성가하신 무서운 아버지가 제 기억 속에 항상 남아있어 실수를 하거나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들으면 늘 무서운 아버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내성적이 되었고 냉소적이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정받고 싶은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제 자신의 정죄감에 갇혀서 늘 분노와 혈기가 충천했습니다.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만 지내니 제가 만든 세상 속에 갇혀 그 분노와 짜증과 혈기를 쏟아내는 것은 비겁하게도 저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아내와 자녀들이었습니다. 나는 가정을 돌보는 아버지의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자녀된 너희들은 내가 고생해서 공부를 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지원에 대해 결과를 내놔야 되지 않느냐고 윽박지르면서 세상 성공의 대가를 받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집 바깥에서는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부드러운 얼굴과 온화한 말투로 철저하게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큐티인 책과 목사님 책을 선물하면서 나처럼 교회에 나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다 큐티인의 집필을 하게 되면서 큐티인이 쓴 제 간증으로 알려지기 싫은 지질한 제 속사정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큐티인 책을 선물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찌질한 제 간증도 사용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제 치부라고 생각이 되니 포장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일로 근사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과 돈 욕심에 갇혀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잘 나가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었고 가족들은 제 생각대로 잘 되어야만 했고 이겨야만 하는 회사 생활로 제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니 가족은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기피되고 싫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돈과 일의 종류로 사는 것이 편해서 그 자리를 떠나 말씀 앞으로 나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연장된다던 정년이 늘어나지 않고 그 해에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퇴직을 있어야 할 일로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종노릇을 그만두고 가나안 땅으로 말씀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풍성한 애굽 문화에 빠져서 종노릇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피로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유월절 절기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려는 그 사건임에도 화려한 종노릇의 애굽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니 강제적으로라도 그만두고 애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인도로 인생 노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되짚어보는 내 인생 여정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지금의 여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내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인정되십니까?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 기록하는 두 번째로 라암세서 신광야까지의 구원과 해방의 간증입니다. 5절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유한 땅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들의 이름을 보고 그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기억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광야의 전과 같이 천성을 향해 날마다 조금씩 행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진하고 빠르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의 인도로 된 만큼 최선의 행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 애굽을 떠나 라암셋에서 신광야까지의 여정은 고난을 구원과 해방으로 간증, 해방의 간증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담의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광야의 삶의 시작점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뒤를 쫓는 위기 일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홍해에서 전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으로 구원하셨고 뒤따르던 애굽의 모든 전차 부대를 홍해에 빠뜨리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애굽의 노예 근성을 다 버려야 할 것임을 사건으로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과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애굽 군대의 손에서 노임을 받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흘 길을 가서 이스라엘이 도착한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향해 대성통곡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느님은 때를 따라 필요로 채워주셔서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고 신광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도착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한 것은 먹을 양식이 없다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앞으로 신광야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막막했기에 남을 탓하는 원망의 말만 쏟아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주셔서 매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은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광야의 이성을 살펴보면 구원과 해방의 간증을 주셨음에도 정말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의견을 말한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엄격하셔서 저의 조그만 실수에도 엄하게 벌을 하셔서 많이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대장암이 전신에 퍼지시면서 2년 동안의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와 그동안 못했던 대화를 하고 싶었고 얼마나 힘이 드셨느냐고 기도해드리고 싶었고 말씀으로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제 속에 가득 찬 그 두려움으로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기까지 아무런 말도 어떤 관계 회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저 대신에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까지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노예 근성으로 내가 만든 두려움의 우상으로 가장 무서워한 아버지의 엄격함만을 닮아서 퇴직의 출애굽 사건을 지내면서도 광야에서 살려주심에도 예전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풍성한 물이 있는 곳이 좋다고 오직 가족들에게만 짜증을 내고 갑자기 화를 내며 제 모든 분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다 산에서 사고를 당하고 이러다가는 정말 큰 일을 스스로 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동안 아내와 딸이 그렇게 가라던 병원에 스스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힘이 들고 가족들과 마찰이 너무 심하다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울과 강박증과 불안감의 진단을 받고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아프구나, 제가 문제가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상이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가족들을 원망했는데 제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다는 것을 처방을 받게 되고 숨겨진 저의 민낯을 보게 되니 정말 부끄러워졌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사건을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은혜로 받고 감사해야 합니까? 애굽을 나온 후가 좋습니까? 애굽을 나오기 전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해방과 구원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 기록하는 세 번째로 신광야에서 호르산까지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1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광야를 떠나 다시 신광야 가데스로 돌아오기까지 21곳을 거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지역을 출발하여 무려 38년 동안 확인되지 않은 광야의 수많은 곳을 방황하다가 다시 가데스 호르산에 되돌아오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평했던 것이 38년의 허망한 노력과 방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같이 음란과 원망, 우상 숭배의 노예습성을 끊지 못하면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하기 전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서도 또다시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시고 물을 내어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지만 모세는 반석을 두 번 침으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선고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시내 광야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은 1년 정도 정착하게 되고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 율법과 레위기, 십계명, 성막 건축, 인구 조사의 사건을 지나게 됩니다. 17절에 하세롯은 모세가 취한 쿠스 여인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병이 걸리게 된 곳입니다. 18절에 림마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뽑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림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37절에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는데 거룩한 구별된 곳을 떠난 이곳 가데스에서 광야여정 40년 1월에 미리암이 죽고 40년 5월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시즌을 천천히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의 뿌리 박힌 종의 모습은 사라지고 훈련받은 군사의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불순종은 사라지고 즉각적인 순정으로 일어납니다. 명령대로 진치고 거두어들이는 반복되는 일에 불평, 불만, 원망, 믿음 없는 말들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 믿음의 말로 일어납니다. 권위자를 향한 의심과 불평은 사라지고 질서의 순종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성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과거를 쓰레기통에 넣으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지우려고 하거나 잊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할 우리의 짧은 인생의 현재와 미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하고 존경하던 아버지와 화해를 못하고 천국으로 아버지를 보내드린 후로는 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믿음 생활, 일반 생활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들은 모든 초점이 자신의 스물스물 올라오는 피해의식과 트라우마와 위로를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아들과 똑같은 저로서는 늘 감정의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저도 변하지 않고 아들도 변하지 않는 그런 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상황으로 있다가 올해 초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신 네 분들도 아들이 갑작스럽고 사회적으로 말도 안 되는 폭로성 말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너는 어떠니? 너는 아들을 어떻게 대하니? 어떤 상황이 되어도 아들을 사랑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벌떼와 같은 목은 집사님들의 권면과 적용하고 계시는 자녀들과의 말씀 나눔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과의 관계를 계속 질문을 하시며 말씀과 그 말씀이 적용되는 생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상반기 예목 2를 양육하는데 함께 목자님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일과 인생의 목적은 예배라는 제목에 저의 상한 마음이 깨뜨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진심으로 말씀에 감사하며 적용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을 하는 동안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예전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다녀오셨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가서 묵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와 잠자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해달라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점심시간에 출근하는 아들을 안아주고 퇴근해서 돌아오면 다시 안아줍니다. 처음에는 서먹해 하더니 이제는 잘하지만 계속해서 안아주고 있는데 이제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은 ADHD가 있어 전화든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에게 꽂힌 이야기로 풀어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화를 내는 일이 잦아져서 제가 먼저 전화하는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한번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한번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오늘 어땠는지를 물어보고 함께 화도 내고 함께 흉도 보고 합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 늘 생각이 나서 아들이 저녁 먹는 시간에 2주일에 한 번씩 아들의 회사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신뢰를 만들어 가자고 기도의 내용을 묻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여전히 난리가 납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함께 나누었던 방충망 사건처럼 여전히 안 되고 달궈진 화덕처럼 참아내지 못하는 제 성깔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폭발하는 제 속의 악함이 있어 늘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니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은 3년 동안 깊은 배려를 받고 직장을 잘 다녔고 이제 새로운 자신의 길을 위해 준비를 다시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고 아직도 모르는 가야 하는 길을 이제 말씀으로 준비하고 가는 아들을 위해 기도로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말씀의 나눔이 있게 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광야를 떠나 다시 신광야 기데스에 돌아오기까지 21곳을 거친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일러주시니 감당하고 가야 할 길을 아내와 자녀를 통해 하나씩 일러주시고 그 적용을 함께 해주시니 하루를 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게 해주시니 참 감사가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광야 생활에서 함께하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나의 과거의 삶의 예정은 어떠셨습니까? 그 은혜의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앞으로 있을 나의 인생, 말씀의 예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다시금 세세히 일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 말로 할 수 없는 감사함이 있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떠나게 하신 유월절을 넘어 말씀에 따라 떠나고 진치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심하다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셨고 죽음에서 건져 주셨음에도 먹을 물이 없다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세상으로 되돌아가려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독히 말도 안 듣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애통함으로 섬기시고 예수님의 애통함으로 눈물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건강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전화 문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진정한 계획이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께도 말씀이 임하시고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으로 진리의 왜곡과 정치의 혼란으로 흔들리는 이 나라가 진리에 바로 서서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동성애와 인격을 앞세우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으로 말씀을 훼손하는 악법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북한에 숨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설교 방송 문화사역, 문서사역을 통해 참된 복음이 전파되고 가정이 살아나도록 그리고 각지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